오늘은 구원의 5대 교리 17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반대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외울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신 대로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구원의 5대 교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주어졌다기보다 그 칼빈과 개혁주의의 구원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론파라고 하는 반대자들이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항론 혹은 답변 혹은 변증으로 나온 게 구원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 교리는 그 전에 이미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반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불가항력적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고야 만다라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저들은 반대파들이죠. 항론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케 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바로 자신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한 자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 나는 구원받기 싫다고 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시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로봇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은 만약에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한 건 맞긴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인간이 자유롭게 뭔가를 한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꼭두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정해놓았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대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유기된 자들을 지옥 가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의 지옥 가는 책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 많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기 위해서 다 정해놓은 거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게 하나님 책임인가? 그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는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다라는 그 죄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야 너희들이 예수를 팔았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의 죄는 그대로 죄값 그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상회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 이 왕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심판의 막대기 삼아서 한 거는 맞지만 너가 왜 이렇게 더 심하게 내 백성을 건드렸냐. 너는 그 죄값대로 내가 너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의 자유의지는 성향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먹었고 하고 싶은 걸 했고 입고 싶은 옷을 입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걸 입히시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시네 라고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는 그 죄짓기 정말로 싫었는데 하나님이 시켰지 않습니까? 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성향 죄악된 성향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향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뿌리, 육신의 뿌리에 있는 자들은 다 육신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육신의 본능이라는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웠던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생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미니안 주자들은 그 자유의지를 오해한 거죠. 아, 우리가 마치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꼭두하신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왜 구약에 뭘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있냐는 겁니다. 착각이죠. 구약의 성경에 있는 혹은 신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혹은 하라는 명령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줄 때는 야 율법에 613가지인데 다 지켜. 그리고 너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얼마만큼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알기 위해 준 거죠, 여러분. 그게 바울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 또 신약의 종교 지자들을 우리가 지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613가지 율법 외에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그 자기들은 그걸 하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희의 약한 무능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25페이지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쯤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냥 신약이 오면 우리의 이제 성향이 바뀌면 이제 율법의 또 다른 용도가 뭐냐면 이게 거울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이런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율법이 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거울이요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는 기능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정죄와 함께 예수님이 다 정죄를 다 물리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율법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 주자들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항론했던 것이 뭐냐면 저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인간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미 될 거니까 인간의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의 반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택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의 미래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련한 것이었던 마찬가지로 전도에 따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옵션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예정된 사람에게 뭐 이마에 정말 뭐 도장이 찍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전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고 그 마음밭이 정말로 조금만 복음만 전해지면 믿을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의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선택받는지를 안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불강력진 은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전도하다가 낙심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알미니안 주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러나 우리 개혁지 이 구원론은 하나님의 택자가 정해져 있고 영적인 수 14만이 정해져 있고 그건 완전수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비유를 대면 그렇습니다. 모래사장이 있는데 알미니안 주들의 전도는 그겁니다. 그 모래사장에 바늘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의 동기부여와 모래사장이 있는데 너무 넓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100개가 있다. 모래. 아, 바늘이.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사장이 더 넓은데 거기에 뭐 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라는 것과 모래사장에 바늘 찾기 어렵긴 어렵지만 100개는 반드시 있다. 어떤 게 더 되겠습니까? 후자도 여러분. 내가 전도해도 해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그거하고 아 택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는 거하고 당연히 후자가 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교리를 주장해 놓으니까 칼빈이 마치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칼빈이 1555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칼빈의 모국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섯 개의 지하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562년도에는 2150개의 교회가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다섯 개의 지하교회에서 약 10년여간에 2150개가 늘어났을 때 칼빈이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아카데미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선교사로 너무나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약 300명의 선교사가 프랑스로 파송이 됐습니다. 제네바에서. 근데 여러분 그 제네바 선교사들의 평균 사역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걸 알고도 여러분 계속 보냈습니다. 선교하라고. 자기 모국에. 칼빈이 예정론을 그렇게 아 이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해야 되라고 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칼빈은 예정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 고급 프랑스에도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의 사역이 6개월밖에 안 돼도 보내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지, 절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방종과 나태함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정론을. 3번 보십시오. 저들은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칼빈주의의 성경적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과 로마서 8장 7절을 그 예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든 그 구절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바울이 전도할 때 루디아가 그의 마음을 지가 스스로 열고 그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구절을 인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 그들은 근거로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영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수긍하지만 육신의 마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성향이 바뀐 거죠. 육신의 마음은 구원받기 전 모든 죄인들의 마음이고 영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중생받고 하나님 은혜로 중생받은 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성향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아노덴, 중생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거는 자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새로운 성향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만 하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구절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불광역적 은혜를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왜요? 사람의 성향을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절들은 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교리를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제 연구 우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반대 주장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를 하면 됩니다. 자, 1번. 알미니안 측과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예, X죠. 불강력적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케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 측과 로마 카톨릭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예,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악된 성향이 갇혀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짓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시키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알미니안 주자들이 잘못 자유의지를 정의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잘못된 거고. 자, 3번.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보아야 한다. 이건 동그라미죠. 맞습니다. 4번. 불강력적 은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인간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바른 주장이다. 이건 아닙니다. 5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강력적 은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인간의 노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므로 전도에 더 열심을 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네, 동그라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